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성인 씨가 최근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가운데 JTBC가 현장 작업 지침을 담은 표준 작업 지도서를 입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파이프는 내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불가피할 땐 3명이 한 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잇따른 현대중공업의 노동부 특별감독 당시 영상도 JTBC가 입수했습니다. 특별감독 직전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 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벌받을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30년 동안 위안부를 이용해 돈벌이를 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미술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파적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학원에 다닌 6살 유치원생도 감염됐습니다. 해당 학원의 원생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에는 등교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출근길에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조치는 모레 시작됩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심 한가운데 비어있던 상가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 한 명을 마구 때렸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단 이유였습니다. 폭행 영상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습니다.
폐업한 의류업체가 남긴 옷과 신발들이 쌓여있는 창고입니다. 더 들어올 곳이 없을 정도로 옷이 가득 차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JTBC가 새로 취재한 내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855명. 지난해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입니다. 하루에 2명이 넘습니다. 살기 위해 갔던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왜 죽어가야 할까? 저희는 나흘 전 현대중공업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서 올 들어 석 달 새 3명이 숨지자 특별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네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엔 특별감독 직전에 노동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현장에선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내 엔진 기계를 다루는 작업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더니 줄지어 작업장을 빠져나갑니다. 영상이 찍힌 시간은 지난 14일, 노동부가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특별 근로감독을 벌이던 때입니다.
감독이 오니까 저기 잠깐 좀 나가 있어라, 비해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일하고 있으면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나가 있어라.
평소엔 두세 명씩 모여 용접 작업을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작업장을 비웠다는 겁니다. 특별감독 기간 작업장 곳곳은 텅 비었고 기계도 멈췄습니다. 노동조합은 평소보다 작업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라면 20%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내 물량팀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출근 안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영상에선 한 노동자가 높은 구조물 위에 올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는 벨트뿐입니다. 감독관이 돌아가자 평소대로 작업에 복귀한 겁니다.
감독관이 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위험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나 다를까 계속 그 일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독관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당시 이런 상황을 노동부와 회사에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명백히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이고 그 위반을 직원들에게 종용하는 행위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초기에 해당 지적이 나와 회사에 문제 제기 및 주의 조치한 뒤 감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가 작업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지시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렇게 특별감독이 끝난 날 노조와 회사 그리고 노동부는 한데 모여 그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도 입수했습니다. 노동부는 밀폐된 공간의 작업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뒤에 김성인 씨가 사망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지금 그 어딘가에 모르는 위험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시면은 사고는 또 납니다. 네. 저희가 또 특별한 거 들어와야 되니까.
하청 노동자 김성인 씨가 사망하기 전날 1시간 반가량 열린 특별 근로감독 평가회 영상입니다. 노조와 회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들은 추락, 끼임, 감전 등을 지적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지휘 쪽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부정한 부분이 유포한 부분이 나타났고요. 관리감독자가 항상 상심 또 감시인들이 항상 상주해서 작업을 감시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성인 씨는 특별 근로감독에서 지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의 책임자는 취재진에게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이 밀폐 공간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회사의 표준작업지도서 내용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현대중공업의 574건을 지적하고 과태료 약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죽음의 고리는 끊지 못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번엔 사고가 일어난 날로 가보겠습니다. 고 김성희 씨는 배관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작업 지침서를 보면 절대 배관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김성인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작성하고 현대중공업이 승인한 표준작업 지도서입니다. 18단계에 거쳐 작업 순서와 안전지침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질식사고의 위험성입니다. 21일 김 씨 죽음의 원인으로 꼽힌 아르곤가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질식 위험을 6차례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프 안으론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조차 넣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파이프 안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용접작업 중 질식사한 건 김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 하청업체 노동자 강모 씨도 아르곤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엔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재발을 막겠다며 파이프 설치 작업 표준 작업 지도서까지 만든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안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돼요. 반드시.
노조 측은 김 씨가 위협을 무릅쓰고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JTBC는 고 김성인 씨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지름 80cm의 배관에서 김 씨가 쓰러졌는데도 동료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배관 작업을 할 땐 3명이 한 조로 일해야 한다는 지침도 제대로 안 지켜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김성인 씨의 동료 A 씨가 사고 직후 정리한 진술서입니다.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배관사 B 씨가 김 씨의 행방을 묻기에 모른다고 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용접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배관사 B 씨가 소리를 쳤다며 B 씨 쪽으로 가보니 김 씨가 파이프 안에 누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의 표준 작업 지침서에는 파이프 작업을 할 때 3인 1조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명이 작업을 하면 두 명은 배관 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 홀로 파이프 안에 들어갔고 동료들은 다른 작업을 하느라 김 씨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확인을 하는 거죠. 괜찮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문제 있으면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동료들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판단되면 혼자 처리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3인 1교수로 들어가죠. 간단한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정리정돈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 팀은 뭐 어떤 팀이냐? 이 물량을 빨리 처리해서 처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거의 안 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생산라인 출신으로 사장을 바꾼 만큼 처음부터 안전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고 김성희 씨는 일한 지 10달 된 34살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와 회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숨진 김성인 씨는 하청업체의 하도급을 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성인이 돼 있는 하청팀 회사에서 물량팀이라고 또 있다네. 물량팀은 도급이랴. 네. 또 하도를 일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팀원을 구성해가지고 몇 명이 와서 일을 하는 거야.
2011년부터 줄곧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일했지만 소속 하청업체는 매년 달랐습니다.
성현이 같은 경우는 거기를 있다가 나왔다 있다가 나왔다 했잖아. 알바식으로 대학교 때부터.
일한 것은 네.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해서 일단 뭐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기능으로는 보통 잘 할 수가 없거든요.
노조에 따르면 김 씨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봤다는 이유로 안전교육도 면제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정작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안전지침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2인 뭐 지금 산업안전보급에 다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안전에 관한 법은 안전은 관리자가 거기 가갖고 현장에 상주를 할 사업자이면 가야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안전에 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야. 법을 지켰으면 우리 조카도 안 죽었겠지.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이 끝난 다음 날 벌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믿기지 않습니다.
얘기가 안 되잖아. 노동부에서 뭔 일이 생겨갖고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근로가 와갖고 한 10일을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10일 후에 첫 시작하자마자 또 죽었잖아. 그럼 누가 책임이야?
올해 들어 이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김 씨를 포함해서 4명째입니다.
내가 검사한 뒤 최종적으로 유족 조사에서 원한 게 있어. 이런 사이가 김성희로 끝났으면 쓰겠다.
JTBC 공나소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또 부축을 받고서야 단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 시작부터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너무도 보니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을 콕 짚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났습니다. 윤미향 대표,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별로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이 국회로 진출할 때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미향 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분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을 하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기자회견에 나선 건 30년을 억울하게 이용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사림 받아먹었습니다. 제주를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니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한 죽는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끌고 되겠지요. 그래 놓고도 엄벌실에 그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이 할머니는 또 할머니들의 증언 한번 듣지 않았는데도 위안부 증언집이 나왔고 이걸로 돈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들 목소리를 담았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회견에서 몸이 안 좋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는데요. 지금 상태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저는 이 할머니가 묵고 있는 대구 시내 숙소 근처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회견 전에 병원으로부터 입원까지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었죠? 윤미향 당선인 왔습니까?
네, 오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측도 윤 당선인은 물론이고 정의연 관계자도 보지 못했다고 JTBC에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할머니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회견을 한다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윤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언급했죠?
네, 먼저 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두 차례를 언급하고 이번 사안을 수사 중인 전체 주체 검찰에도 네 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고쳐야죠. 이 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몸이 좋지 않은 이 할머니가 굳이 오늘 기자회견을 강행한 이유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오는 30일 이전에 이번 사안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네,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습니까?
네, 먼저 할머니는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위안부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교육을 확실히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역사를 아시가지고 이 억울하고 억울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해야.
네, 여권이 오늘 회견까지 보고 나서 윤 당선인에 대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에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로 결정의 시기를 미뤄둔 겁니다.
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일본 보수 매체와 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연은 피해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활동 전체를 매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한 인터뷰입니다. 천 전 수석은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으로 1990년대부터 위안부 피해자를 찾고 증언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전 세계 국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보수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연의 30년 인권활동 자체를 매도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천 전 수석은 또 2011년 사이토 스토무 일본 관방부 장관이 제안한 방안을 설명했지만 윤 당선자가 곤혹스러워했다는 기억도 언급했습니다. 사이토안은 주한 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에게 일본 총리의 사죄 친서와 보상금을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부분은 불분명했고 결국 이 때문에 양국 간 합의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또 천 전 수석은 할머니들이 사죄와 보상이 안 되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 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자의적 해석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100억이고 1000억이고 주든 우리는 사죄받기 전에는 그 돈 필요 없다.
JTBC 김선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분도.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모레 수요일에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 중3, 고2 학생들까지 학교에 갑니다. 그 숫자만 237만여 명입니다. 특히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만큼 부모님들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런데 학원에 다니던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확진된 서울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받은 겁니다. 곧바로 근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 강사는 지난 21일 두통 증상을 느꼈습니다.
같은 날 학원에 1시간 넘게 머물렀던 6살 남자아이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사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튿날에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 긴급 돌봄 있잖아요. 개학 전에 그 당시 등원한 유치원 그 학생들이 15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변 교육시설도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근처 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내일까지 긴급 돌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클럽과의 연관성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사가 수업을 할 때 마스크는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원생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접촉을 자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술방이다 보니까 손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역당국은 학생을 포함해 학원 관계자 113명, 유치원 관계자 18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니던 유치원은 2주간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이렇게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가장 긴장하는 곳은 교육부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모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학교에 가는데요. 정부는 방역을 더 철저히 한다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등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2차 등교를 앞둔 교육부의 처방은 인원 나누기입니다. 격주제, 격일제, 오전 오후반, 심지어 반별 등교까지 학생들을 최대한 떨어뜨려 감염 위험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태원발 감염이 이어지면서 교육부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없을 때 준비했던 상황과 막상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의 걱정도 큽니다. 고3 학생 44만여 명의 6배나 되는 인원이 학교에 나오면 통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SNS에선 등교 반대 해시태그가 걸린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마스크도 안 끼고 급식실에서도 투명 막인가? 그것도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예정대로 수요일에 등교시킨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JTBC 양원보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태원 클럽발 연쇄 감염은 조용히 6차 확진으로 번졌습니다. 이른바 N차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감염 확산의 통로로 지목되는 곳 중 하나가 대중교통이죠.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가십시오. 예.
마스크를 써달라고 해도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Where's your mask, please? Yes.
하지만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집니다. 원래 대중교통은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객이나 운전기사의 안전을 해치는 걸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승차 거부를 하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마스크 뭐 왜 안 썼냐, 그 마스크 쓰시면 어떻겠냐, 뭐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말을 건네거나 그러면 시비를 붙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뭐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불친절하다, 기사가.
2년 전 서울시에선 음식물을 들고 버스에 타는 걸 금지했는데 지자체의 조례를 바꾸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련해 주면은 우리가 이제 강제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모레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마스크를 안 쓰면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또 정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데 가려면 각자 일회용 전자신분증을 받아서 찍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방역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와 사생활 침해다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는 현재 23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이 클럽 이용자 명부를 확보했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출입 명부가 있었지만 이름과 전화번호 상당수가 거짓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처로 이어지지 못했고 감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고위험 시설 이용자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일회용 QR코드를 제시해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클럽과 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과 집합 제한 시설이 대상입니다.
수기 명부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시설 관리자가 신분증 대조를 하도록.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를 의식해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각각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역학조사 때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기를 적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도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합니다. 정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홍콩 보안법으로 옮겨붙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가세했고 중국 언론은 홍콩 시위대의 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홍콩 보안법 추진이 홍콩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연일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도 박탈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All of that could potentially be taken away i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sists on ramming this national security law through.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홍콩인과 함께 서 있겠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如果美方执意损害中方利益，中方必将采取一切必要措施，予坚决回击和反制。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기한 코로나19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설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这种说法完全是无中生有的，因为武汉病毒所呢最早是在去年的12月底，就12月30号。
홍콩 내부는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은 보안법이 홍콩 자치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법률과 협회는 어제 70대 변호사가 시위대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마쳐 중국 언론들은 시위대의 폭력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상훈입니다.
네,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은 현충일 연휴를 맞아서 해변과 공원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보죠. 임종주 특파원, 봉쇄 조치가 좀 풀리고 연휴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휴일인 현충일 아침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현충일 연휴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인데요. 해변과 공원, 식당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미주리주에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외면하고 대형 수영장을 가득 메운 채 파티를 즐기는가 하면 플로리다주에선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광란에 가까운 파티를 벌여 무리를 빚는 등 곳곳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보건당국에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네, 식품의약국은 바이러스가 억제되지 않았다며 경각심을 촉구했고 백악관 TF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you don't know who's infected, and so we really want to be clear all the time that social distancing is absolutely critical. And if you can't social distance and you're outside, you must wear a mask.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뉴욕의 응급의사는 자신의 경험을 전하면서 방심하지 말아달라는 경고도 내놨는데요.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칭칭 동염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뉴욕의 현실을 전한 무차투타 박사와 동료들입니다.
We're running out of medications, we're running out of equipment, and we're even running out of oxygen, which is something that patients that have COVID-19 need.
충격적인 모습은 소셜미디어와 외신을 통해 널리 전해졌습니다. 무차투타 박사는 고통스러웠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At the peak of the COVID pandemic, all of our patients were critical patients all at the same time. So very stressful, very emotional kind of place to be.
응급실은 바닥까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냉장 트럭에 시신을 보관하고 외딴 섬에 묻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I guess we can just say we're probably not used to having that many people die all at once or all at the same time.
그렇게 밤낮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I didn't even really think that I had it until I noticed that I couldn't smell. I just thought I was tired from all of the shifts that I was working.
다행히 최근 회복됐지만 주변에 감염시킬까 두려웠습니다. 뉴욕시는 여전히 자택 대기령이 내려져 있고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차투타 박사는 젊다고 또 건강하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다시 결코 원치 않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we do get a second wave, I think we'll be better prepared for it. But nobody wants it. We hope it misses us.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일본에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도쿄에서만 200명이 넘는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모두 해제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역 모델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이달 초 공개했던 도쿄의 초과 사망 관련 데이터입니다. 초과 사망이란 코로나19로 숨진 걸로 추정되는 사망자 숫자를 말합니다. 분홍색 선이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증 유행을 감안해 사망자 수를 예측한 것인데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2월 중순부터 발생했습니다. 실제 5주 동안 200명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시기 도쿄도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6명뿐입니다. 그만큼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연구소는 어제 수정한 그래프를 새로 올렸습니다. 일본은 감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초과 사망 수치는 이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한 아베 총리는 일본식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わずか1ヶ月半で今回の流行をほぼ収束させることができました。
전날 도쿄에선 14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9명은 경로가 명확치 않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시설인 나눔의 집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늘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운영진을 불렀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나눔의 집 직원들은 김모 사무국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전시회나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비용도 높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용역업체인 A사는 2018년과 2019년 총 9건, 최소 1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나눔의 집과 맺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의 경우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사업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이 업체 대표 유모 씨와 나눔의 집 사무국장 김모 씨 사이에 친분이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대표와 나눔의 집 사무국장이 지난해 초 해외여행을 함께 간 점도 이상하다고 직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하고 그 뭐야 필리핀 갔다 온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은 제가 지급을 했어요.
A사 관계자는 나눔의 집 운영진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해주면 더해졌지. 뭐 하면서 비친 것도 있고.
이런 가운데 나눔의 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와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오늘 각각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또 다른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JTBC가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단체가 설립한 자체 브랜드는 위안부 관련 물품을 팔아서 한때 연매출 1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내부에서 부실한 회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활동해온 한 위안부 관련 단체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편 자체 브랜드를 설립해 위안부 돕기 물품도 팔아왔습니다. 특히 이중 물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과 역사관 운영 기금으로 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물품을 유명 연예인들이 착용하면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열린 이 단체의 임시총회에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투명한 회계가 문제가 돼 일부 운영진에 대한 해임이 논의된 겁니다. 이 단체의 현 대표는 JTBC와 통화해서 물품 판매 수입을 비롯해 모든 수입원에서 부실 회계가 발견됐다며 최근 5년간 증빙 서류가 부실한 지출이 2억에서 3억 원 정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총회에선 관련된 운영진 5명이 자리에서 물러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엔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게 뭐냐고 사퇴하라고 당장 물러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일각에선 단순 회계 실수이거나 미비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계 투명안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채널A가 오늘 자사의 이모 기자와 검찰 관계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채널A 측은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채널A의 53쪽짜리 조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채널A는 이모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검찰 고위 관계자의 친분도 과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이 문제에 대해 통화했을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이 기자가 동료에게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던 건데 위험하게는 못 가겠다면서 자신이 빼자 검찰 관계자가 그래도 만나보라고 요구했다며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도 엄청 얘기했다고 말했던 겁니다. 또 자신이 기사를 안 써도 그만이라고 하자 신라젠 건이 최순실 게이트 때 태블릿 PC 같은 것이란 취지로 연락을 종용한 상황도 전했다고 채널A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검찰을 팔겠다고 말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임을 시사할 듯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채널A는 보고서에서 또다시 이 검찰 관계자를 특정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해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댄 겁니다. 이에 대해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동료 기자와 통화 내용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검찰과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건설업자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려고 동료 재소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뉴스타파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 건설업자하고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였던 H씨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H씨는 지난 2010년 한 씨가 자신에게 한 전 총리의 돈을 건넸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자신을 회유하고 아들과 조카를 수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H씨는 결국 동료 재소자였던 김모 씨, 최모 씨와 함께 검찰에 불려가 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고 또 연습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모 씨와 최모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자신은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은 한 씨의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을 조사했을 뿐 특정 진술을 유도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H 씨는 의도적이고 과장된 주장을 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재소자들의 증언은 한 전 총리 유죄 인정의 증거로도 사용되지도 않았다며 당시 수사가 적법했다는 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JTBC에 보수라는 말을 앞으로 안 쓰는 게 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비대위원장 추인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통합당에 대한 강력한 체질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JTBC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보수 표현 자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안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여당이 독점해온 진보적인 이슈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아니 그거는 진보고 뭐 보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여권이 그런 걸 갖다 해야 된다는 여권이 되면은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에서 물러난 이후 퇴색된 당의 이념인 정강정책도 손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 김 전 위원장은 당 강령에 있던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하려 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김종인 비토론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던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목숨을 끊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경비원을 괴롭히는 주민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봐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서울경찰은 오늘부터 경비원에 대한 각종 갑질 행위의 특별신고를 받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노동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일 때에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건 아니라도 갑질을 하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나 직장 동료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입니다. 경비원들도 권고 결정을 환영합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하나치면 이게 갑을관계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일만 하면 되는데 장미를 너무 많이 한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은 수용 여부를 인권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밝혀진 대로 원청이라든가 아니면 입주민, 대표자의 친인척 이런 분들까지도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이와 함께 인권위는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아파트 등에서의 각종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습니다. 사건은 전담 강력팀이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 조사를 적극 활용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조주빈이 이끌던 박사방 가담자 중에서 유료 회원 2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냥 유료 회원 수준을 넘어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 겁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 장모 씨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에 더해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죄도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걸 넘어 돈을 내고 적극 활동했다고 봤습니다. 조주빈이 혼자 범행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책임을 맡은 걸 이들이 알고도 가입한 걸로 본 겁니다. 법원에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에겐 아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검찰과 경찰은 박사방 구성원 36명의 범죄단체 조직 활동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유료 회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아베 수상에 사죄드린다는 발언을 한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귀금속 상점 두 곳에 몰래 들어가 억대 금품을 훔친 56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0시 반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금은방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금목걸이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데 이어서 근처 다른 금은방에도 들어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공범은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으로 30대 애인을 살해한 60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가 피해자를 사랑해서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운 점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 중인 점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번호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지역번호를 없앱니다. 이는 45년 만의 개편으로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만들었다고 충격 고백했다. 이런 글이 돌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가혁 기자. 네. 이게 그러니까 받은 글, 일명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는 거죠?
네, 소셜미디어나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일본 교토대 의과대학 혼조 다스크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중국이 인공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다. 자신이 우한 연구소에서 4년 동안 일했는데 과거 실험실 동료들은 연락 두절 후 모두 사망했다. 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노벨상 철회해도 된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혼조 교수,
네.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실존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혼조 교수 본인이 확인을 해준 겁니까?
네, 이미 한 달 전에요. 교토대 홈페이지와 또 개인 홈페이지에서 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와 교토대 이름이 거짓 고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됐다. 해당 질병의 근원에 관해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 버젓이 통용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혼조 교수는 이력상 우한 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없고 당연히 뭐 노벨상을 걸고 한 고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많이 퍼졌다면서요. 이가혁 네. 기자가 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죠?
맞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네.
똑같은 내용이 퍼졌습니다. 4월 25일 인도 매체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미국, 영국, 타이완, 또 가장 최근에는 요르단 매체에서도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습니다. 총 25개 나라 47건의 팩트체크 기사 모두 사실 아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권위에 기대서 검증도 안 된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는 현상이 거의 전 대륙에 걸쳐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중에 하나인 건데
네.
결국은 이렇게 세계적인 가짜뉴스가 된 것도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시작됐냐 이걸 두고 미국과 중국이 좀 갈등을 하는 것도 한몫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 코로나19 문제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졌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이러스가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중국 정부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의혹의 중심인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이 처음으로 순전한 조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특히 우한 연구소가 관련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가짜뉴스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앞서곤 하죠.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 닫은 가게에서 땡처리로 나온 물건들이 모이는 2차 시장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사가는 사람은 없으니 헐값에 팔리는 걸 감수하거나 창고에서 쌓아만 두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오선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옷가게입니다. 가게 앞에 상자가 하나 둘 쌓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매출이 거의 단 이상 네,
70% 이상 떨어진 상태고요. 뭐 예를 들어 10장 들어오면은 7, 8장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팔지 못한 옷 200벌과 신발 500켤레를 재고 처리 업체에 내놓았습니다. 싼 값에 재고를 처분하는 이른바 땡처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모임이나 나들이가 줄면서 음식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된 주점 맞은편에 있는 식당입니다. 바닥 타일을 깨고 주방 선반을 뜯어냅니다.
이곳은 폐업한 음식점으로 3일째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끊어진 전선들이 축 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주방으로 사용됐던 공간인데요.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런 식재료나 식기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50% 정도가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 폐업하는 데만 나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죠.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재고와 중고품들이 모이는 2차 시장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물건은 넘치는데 재판매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천장까지 옷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겨울용 패딩부터 청바지까지 다양합니다.
저쪽 위에 있는 옷들은 그 유명한 쇼핑몰이었는데 그 쇼핑몰 자체도 이제 버티다가 안 되시니까 폐업을 하시면서 이제 다 정리를 하셨어요.
최근 재고 매입 요청이 60%가량 늘면서 보관 창고를 더 늘렸습니다.
비닐에 포장된 옷들이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마치 옷가게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입니다. 주로 동대문 옷가게들이 폐업하면서 들어온 재고들인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옷으로 꽉 찬 큰 봉투 수십여 개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보통 동남아 등으로 재판매되지만 코로나 이후 수출 거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이어가 못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한국에. 80%는 회전이 바로 됐는데 요즘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창고료가 엄청나게 나가는 상황이에요.
폐업한 가게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고품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폐업이 없으니까 재고가 자꾸 쌓이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재값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국내 최대 중고 주방기기 시장인 황학동 주방거리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새 거들이 또 안 나가니까 새 거를 DC를 또 많이 해요. 그럼 중고가 또 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중소업체들이 또 망가지는 거예요.
여름을 앞두고 가장 많이 팔려야 할 제빙기와 아이스크림 기계들입니다. 거의 새 것과 다름없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드릴 공간도 없습니다.
열흘 동안 10개 팔았다면 요즘은 한 두세 개밖에 못 팔려요. IMF 비교하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입장 터졌잖아요. 그때 기점으로 해서 다시 줄어들었어요.
드문드문 주방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신규 창업자보다는 기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손목을 하나 더 늘리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기계 인단에서 한번 보러 왔어요.
업종 변경이나 아니면 딴 거. 근데 지금 뭘 해도 안 되니까.
오늘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 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중소업체의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박람회를 열고 시민들은 착한 선결제 운동을 펼치는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갈 곳 잃은 물건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밀착카메라 오선민입니다.